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양국군 군용 차량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존 울리어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러시아 차량이 미국 차량 옆을 치고 지나갔다며 러시아군의 행동은 충돌 방지 협약을 위반한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게 러시아군 호송대의 경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기존 협약을 위반해 러시아의 순찰을 봉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사고를 방지하고 임무를 완전 이행하기 위해 필수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미군 관계자는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미군과 러시아 군용 차량이 충돌해 미군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해커들이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을 목표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각국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등 연방기관은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의 한 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 단체가 지난 2015년부터 30여 개 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사이버 공격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훔친 자금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커들의 범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7일 러시아 연구기관 3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이들 단체가 화학과 생물학 무기 개발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3개 기관 중 한 곳은 최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연구소입니다. 이외에도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제48 중앙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은 새 허가증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필요하다면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을 돕기 위해 경찰 예비대를 보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터파크 통신은 벨라루스가 혼란에 빠질 경우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돕기 위해 예비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대해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루카셴코 대통령이 경찰 예비대에 대해 문의했었고 러시아는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혼란 상황에서만 예비대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제재 부과에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남중국해 관련 활동은 중국의 고유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장단에 노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부 간 고위급 교류를 위한 긍정적인 기류를 만들도록 미국이 실용적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26일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연루된 24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핵활동이 의심되는 미신고 시설 두 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는 26일 공동성명에서 이란은 자발적으로 시설 두 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은 양측의 사찰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킹단체 비글보이즈가 세계 각국의 현금 자동 입출금 시스템을 통해 현금을 탈취하는 활동을 재개했다고 미 사이버 안보 담당 기관들이 합동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B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자기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관심사가 될 것이지만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흐리고 아침까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도 비슷한 지역에 곳에 따라 20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17도, 평양과 해주가 25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은 장진이 25도, 중강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단체 비글보이즈가 세계 각국의 현금 자동 입출금 시스템 등을 통해서 현금을 탈취하는 활동을 재개했다고 미국 사이버 안보 담당 부처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글보이즈가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DHS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시사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사이버사령부가 26일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즈와 관련한 사이버금융범죄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 2014년부터 활동해온 비글보이즈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시스템 등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는 경보입니다. 합동 경보 발령 부처들은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멕시코, 스페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토고, 가나, 남아공 등 38개국 금융 전산망이 비글보이즈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글보이즈가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사이버사령부의 카트리나 치즈먼 대변인은 26일 VOA에 북한이 돈을 훔치기 위해 사이버 기반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government cyber actors have made it hundreds of millions of US dollars and are likely a major source of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regime. At United States Cyber Command, we work with our US government and allies to take action against this bad cyber behavior.
티즈먼 대변인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지금까지 수억 달러를 편취해 왔다며 이 돈이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글보이즈의 존재는 이번 미 정부의 발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이 단체가 북한 해킹 조직인 히든코브라의 대표적인 하위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경보에 따르면 비글보이즈는 취업 소식 등으로 가장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피해자가 열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이른바 사회공학적 접근 전술이 사용됐습니다. 이어 개인 금융정보가 원격으로 해커에게 보내지면 이를 통해 해당 금융망에 접속하고 국제 송금망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감염시켜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비글보이즈는 은행들의 소매 금융망인 ATM기기 현금 지급 기반 시설을 표적삼아 은행 주 전산망에서 발송되는 금융요청 메시지를 탈취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지불 승인을 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날 합동경보를 발령한 정부 부처들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감시망을 피하면서 사이버 전략을 갈수록 정교하게 만드는 등 비글보이즈의 사이버 작전이 시간이 갈수록 복잡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발령된 북한 사이버 금융범죄 경보의 의미와 또 비글보이즈의 대표적인 사이버 금융 범죄 사례, 예방 지침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시영 기자, 먼저 이번에 발표된 사이버 경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북한 사이버 역량이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북한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은행에 악성 코드를 심고 자기 컴퓨터처럼 조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금융기관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 해킹의 기술적 방법과 발견 그리고 대비책 등이 상세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도 예방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해킹 조직 비글보이즈 이번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 비글보이즈의 대표적인 금융 사이버 범죄 사례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발표에서 나타난 비글보이즈의 가장 악명 높은 금융 사이버 범죄 사례는 2016년 8,100만 달러를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빼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 연방준비은행이 수상한 송금 정보를 포착하면서 총 10억 달러 규모로 계획됐던 편취 시도를 막아 피해는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 세계 각국의 사이버 보안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네, 비글보이즈의 활동 재개 소식 외에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단체가 국제 사이버 안보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했던 악성 프로그램을 스스로 지워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게 될 경우 서명 등의 기록을 자동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방화벽 체계를 무력화하는 코드를 심거나 해커들이 해당 전산망에 접속했던 시간들을 조작하는 등 매우 치밀한 회피 전술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기라고 하죠. 이 ATM기를 이용해서 북한이 현금 편취를 시도한다. 이런 경보가 발령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도 북한이 ATM망을 사용해 현금 인출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사이버 행위자가 히든코브라로 통칭되는 북한 해커단체로 지목됐다면 이번에는 그 주체가 비글보이즈라는 산하 조직으로 특정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동경보를 발령한 시사, 재무부, FBI 그리고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모두 64건의 북한 금융 사이버 범죄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신종 북한 해킹그룹 블라인딩 캔이 미국 등 해외 국방 항공우주 분야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며 보안 경보를 시사 자체적으로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이 예방 지침을 제시했죠.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사이버 안보 당국들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비글보이즈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사실을 인지하는 대로 즉시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이나 재무부에 통보하라는 겁니다. 실제 그동안 이렇게 통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종 관련 머웨어 코드 등을 시사 웹사이트에 공유해온 것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식별번호, 핀 넘버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금융정보 보안 단계를 여러 단계로 구성해 사적 전산망이 침입당하지 않게 하라는 등의 세부적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와 함께 미국 사이버 안보 담당 부처의 북한 사이버 금융 범죄 합동 경보의 의미와 예방 지침 등을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업이 해커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며 궐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조사를 했지만 해커들이 이용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 등이 모두 가짜였다고 밝혔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탈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이 25일 미 법원에 궐석 재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요청서에서 피고로 지목된 신원 미상인물 2명에게 소송 내용을 통지해 이들이 관련 절차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들은 소장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소장에 응답해야 하는 시한도 지났다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에 궐석 판결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궐석 판결이란 소송의 피고소인이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피고 2명에게 인터넷 고지와 이메일 송부 등 대체 방법을 이용해 소장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탈륨 해커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14개의 이메일 주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별도의 문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륨 해커들은 미국의 핫메일과 지메일을 비롯해 한국의 한메일과 다음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2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해킹그룹 탈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장과 함께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성명에는 탈륨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탈륨의 해커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법원은 5월 15일까지 모든 조사를 끝내라며 이를 허가했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탈륨이 해킹 공격을 위해 이용한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 50개를 공개했는데 BOA 확인 결과 이들 도메인의 등록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6개 나라의 소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요청서에서 지난 6개월간 도메인 6개의 관리 회사와 등록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도메인의 소유주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름과 신용카드 등은 가짜거나 신분이 도용된 경우에서 실제 해커들의 신원은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6일 미국 하와이에서 행한 연설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매우 명확히 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많은 교섭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들이 우리가 윤곽을 제시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우리와 협상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외교적 노력은 국무부가 이끌고 국방부의 역할은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날을 앞두고 열린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파괴적 결과를 야기하는 핵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라겸 기자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이 지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10주년을 앞둔 2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날 유엔 주재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 달성을 위한 행동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실비오 곤자투 부대사는 모든 나라가 핵실험 유예를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반하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개별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곤자투 부대사는 유럽연합은 북한이 CVID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행동 계획에 착수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핵실험 유예 중단을 시사한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이 실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sign and ratify the CTBT while noting with concern the announcement by the DPRK.
유럽연합은 북한이 1996년 채택 이후 미발효 상태에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곤자투 부대사는 또 유럽연합은 북한 핵실험의 검증 가능한 폐기로 이어지는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마우리지오 안토니니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lso urge the DPRK to finally engage in credible and meaningful negotiations towards a complete.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입장을 대표한 당딘기 유엔 주재 베트남 대사는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며 영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 유관국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9년 매년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10년부터 이날을 기념해왔습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옛 소련이 450회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한 카자흐스탄 내 세미 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1991년 8월 29일 폐쇄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드 유엔 총회 의장은 유엔 창설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더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 생산을 위한 핵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시나 제네브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VTO 사무총장은 핵실험의 파괴적 결과와 비극적 영향은 핵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인류 최초의 원자탄 실험인 트리티니 실험이 실시된 1945년 7월 이후 적어도 8개 나라에 의해 2000회가 넘는 핵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21세기에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뿌이 뉴스 지다 켬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기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관심사가 될 것이라면서도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3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외교안보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며 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상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지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했습니다. 정강은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10월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인권 개선을 위한 자신의 과거 행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평양의 잔혹한 정권에 미국의 가치를 명백히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위해 변명하고 북한 인권특사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역시 27일 막을 내리는 전당대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담긴 정강 정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정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확립을 추구하고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이끌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 전략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취해온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17년 11월 연설하시면서 인권 내용이 아주 깊이 담은 그러한 연설이었죠. 2018년 지성호 대표가 여기 State of the Union 참가했고 3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탈북자 8명 백악관에서 만나셨고 장 올림픽 이후로는 미국도 이게 인권 이슈보다는 정치 안보 군사 이슈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예전처럼 인권 이슈를 어느 정도로 희생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물론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행정부들이 이러한 의혹에 빠졌고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와 안보, 정치 문제 해결에 노력했지만 비핵화 문제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인권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3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 여부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more interested in the using human rights to as a stick to bea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m to talk. Or if he thinks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y'll be able to have discussions, he will not raise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며 재선 이후에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 인권 문제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3년 가까이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과거 30년간 정치와 외교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킹정 특사는 말했습니다.
This is a man who's very experienced when it comes to U.S. foreign policy, and he's, I think, very much in the mainstream of where
바이든 후보는 2004년 북한 인권 법안을 지지했고 외교 정책에 매우 경험이 많은 인물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왔는지 지켜봤다는 겁니다. 인권 전문가인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행정부를 이끌게 되면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는 반드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후보가 몸담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 규탄에 지지국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강 정책에도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용하다고 여길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반드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외 정책은 4년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안에서 비주류로 꼽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Right now the first one is withdrawal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까지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알린 겁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고 2년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에 이 협약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체결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prevent an Iranian nuclear bomb under the decaying and rotten structure of the curren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TPP에 대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재앙이라며 TPP 탈퇴 선언 당시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Great thing for the American worker, what we just did.
슌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 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약국마다 정해진 탄소 배출량을 목표치만큼 줄이자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는 처벌 없이 환경오염을 허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시절 당시 주류였던 정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외정책 기조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의 오랜 기조인 미국 예외주의보단 현실주의적 노선을 가미한 트럼프 대통령만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약 탈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정책 중 하나는 전 세계 미군 개입의 최소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통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미군 철수를 추진한 것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로서의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노선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며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에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중국에 대한 관세, 기술, 통화전쟁,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입니다.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이 거의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미국 내에서 과거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인지만 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자신이 실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 성과로 거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로 2018년부터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는 등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적을 막론하고 실패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북 정상 간 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선 승리 시 이런 대외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는 물론 북한 이란과의 신속한 합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과 하원 의원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파하는 거짓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안보에 대한 매우 벅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whoever the next president is will face a very daunting set of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We're in an environment.
플러노이 전 차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러시아는 다시 공격적이 돼가고 있고 중국의 부상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근본적인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는 환경에 처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국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국제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어 미국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한지 또 현 시점 억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재래식 전쟁으로 이끌 수 있는 오판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특정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플러노이 전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북한 핵 문제 역시 새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nd so those cannot be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의 마이클 터너 하원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ut our adversaries, China and Russia, as Dr. Flynn was mentioning, are not just becoming adventuresome. They have already.
터너 의원은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단순히 모험적 수준을 넘어 이미 군사적 역량을 현대화했다며 조만간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보유한 사실과 러시아가 핵무기 현대화뿐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와 수중 드론으로 알려진 포세이돈, 핵추진 미사일로 알려진 스카이폴 등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다시 억지력에 투자하는 게 아닌 이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기 현대화뿐 아니라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터너 의원은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from our adversaries, it's not just that we once again have to turn to where we invest in deterrence. We're going to have to exceed what their capabilities are.
플러노이 전 차관과 터너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정보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so many times we look at what our adversaries are doing. And we keep it classified. We're so worried about means, methods, and techniques, or someone knowing.
미국은 많은 경우 적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 혹은 우리가 아는 걸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모두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리는 것조차 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적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대응책 논의는 물론 동맹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in some quarters, competitors like China, Putin's Russia, they have.
따라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국이 쇠퇴하지 않았고 회복력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미국이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것이며 더 잘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9년차를 맞아 북한 통치 시스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새 통치 구조의 핵심 키워드로 당의 영도력 복원과 책임 분산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핵심 측근들을 통한 위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대남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중간 보고를 받고 있고 경제 분야에선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군사 분야에선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 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부 권한이 이양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의 경우 북한 주민들이 그의 담화문을 암송해야 할 정도로 후계자급에 준하는 대우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시 자신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김정은의 위임 통치를 김정은이 절대 권력과 핵심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면서도 핵심 간부들에게 담당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결정의 결과에 대해 승진이나 강등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센터장은 이런 위임 통치 방식은 올해 초부터 김 제1부부장이 대미와 대남 정책을 관장하게 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김 제1부부장의 후계자설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나이나 건강 상태로 미루어 벌써부터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당의 핵심 실세 부서인 조직 지도부를 관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조직 지도부 제1부장을 맡고 있다면은 사실상 공식적인 실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미 관련 권한까지 부여했다라면은 그야말로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 제1부부장이 조직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이 권한과 책임을 측근들에게 넘기는 것은 집권 9년차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10년 돼가는데 10년 동안 부하들을 여러 종류로 경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제안이 있는가들을 대략 파악을 하면은 초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분산적인 업무 위임식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또 사실상 경향이라고 보거든요.
이와 함께 선군 정치를 표방하며 국방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군부를 앞세워 국가를 운영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당 중심 국가체제로 복원하려는 흐름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만 2월과 4월 그리고 6월에 각 한 차례, 7월과 8월 각 두 차례 등 모두 7차례 당 정치국 회의와 정무국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또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13일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선 김덕훈 신임 내각 총리와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당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3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 선군 정치는 동구권의 몰락을 경험하면서 채택된 일종의 전시 비상체제였다며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이젠 당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황 교수는 내각에 위임한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 전반을 당이 관장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국가 운영 전반의 핵심적인 기능을 예전에 국방위원회 그리고 김정은 초기 국무위원회가 수행하던 그런 실무적인 집행의 기능까지도 당 정무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장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황 교수는 실제로 최근 북한 매체들의 여러 보도 내용이나 정책 집행 경로를 보면 대부분 국무위원회 발이 아닌 노동당 발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홍수와 코로나 대응 등 주로 내부 현안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적한 국내 문제들이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6일 올해 한때 북한은 외부에 대한 무력 도발이 준비된 듯 보였지만 최근 몇 달간 내부 문제 해결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정부의 전직 북한 분석관을 인용해 북한은 코로나 공포와 최근 홍수가 아니었으면 다른 길을 걸었을 수 있었으며 특히 마지막 임기가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국내 문제로 인해 정책과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자신의 최신 무기들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소식을 자세히 소개하며 태풍 바비가 북한에 접근하면서 김정은에게 또 다른 위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풍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로 이미 악화된 북한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립국가 북한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이후 중국과의 무역에도 큰 제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산적한 문제로 인해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도발보다는 국내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는 이 신문에 최근 김 위원장이 연일 당대회를 주재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와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한 전례 없는 내부적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경제가 1990년대 이후 가장 위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공개 발언에는 경제 현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1년도 채 안 돼 내각 총리를 최근 교체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노동당 당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1월 20일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새로운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어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과시하기 위한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놀랐다면서 이는 미 대선 전 자신들의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것일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여전히 국내 문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미 전직 관리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26일 북한 정권에서 김여정 제1부 부장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고 한국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의 2인자설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김여정이 당 인사권을 가진 조직 지도부를 장악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CNN은 정부 관리들이 특정 정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북한의 악명 높은 폐쇄주의로 인해 아주 작은 단서를 근거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겨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27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7명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8,706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441명은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기인 지난 3월 7일 483명을 기록한 이후 17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2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되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김으로써 한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입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윤 팀장은 다만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23일부터는 전국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전국적인 2단계 조치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엔 시간이 짧은 측면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스포츠 행사 중단, 10인 이상 모임 금지,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학교와 유치원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그리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2차 대유행 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발생과 그로 인한 전파, 두 번째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이루어진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됐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노출되면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 확진으로 국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폐쇄됩니다. 국회는 27일, 9월 1일 정기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태풍은 북한 지역을 빠져나갔지만 오늘도 북한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또 오후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서쪽 지역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자강도 지역 그리고 강원도 평강에 오전 한때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평안남도, 황해도, 자강도 그리고 강원도 평강과 함경남도 장진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태풍의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 더 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오전에는 안주와 양도, 구성 지역에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남포를 제외한 평안남도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시작되고 양덕은 23도, 신의주는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평양이 29도, 양덕이 28도, 구성도 28도입니다. 자강도, 그리고 오전에 비 내리는 곳은 희천, 오후에는 강계와 희천 지역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21도에서 시작되고 희천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강계가 30도, 중강이 3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용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개성과 신계에 소나기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5도, 사리원은 24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8도, 개성이 29도, 사리원은 30도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평강 지역에만 가끔 오전에 비 내리고 오후에는 소나기로 이어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23도, 장전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이 28도, 장전이 30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진 지역에만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청진은 22도, 장진은 17도에서 시작되었다가 25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입니다. 양강도는 흐립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는 19도, 삼지연은 17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가 더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은 26도, 해산은 30도까지 오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8월 28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26일은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채택된 미국의 수정헌법 19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성별에 따라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해 2,600만 명의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1848년 여성 권리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70년 이상 여성과 남성들은 여성의 투표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불법적으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실패하자 그들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방 주 차원에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될 때는 절반이 넘는 주,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에게 대부분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미 하원을 느리게 통과한 다음인 1919년 6월 수정헌법안은 상원으로 가기 위해 전체 48개 주의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8월 18일 마지막으로 테네시주가 이 수정헌법안에 찬성해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였던 수전비 앤서니 여사는 1873년 헌법에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앤서니 여사는 우리 미국인은 더 완전한 연방을 만들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내 평온을 유지하고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강화하며 우리에 대한 자유의 은총을 위해 또한 번영을 위해 미 합중국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앤서니 여사는 헌법에 언급된 우리는 백인 남성이나 남성 시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며 이제 모든 사람이 연방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앤서니 여사는 우리는 자유의 은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하고 사람들의 절반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 즉 모든 사람의 연방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겠습니다. 내 국방부가 27일 남중국해 내 중국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중국의 군사훈련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는 남중국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군사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웃 동남아 국가들의 불이익을 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일련의 행위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당사국에게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분쟁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6일 남중국해 하이난섬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서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7일 중남미 갈라파고스 근처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굴직거리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윗을 통해 갈라파고스 섬 근처에서 중국 어선 300여 척이 통신을 끊고 조업하는 것은 물론 선박 이름을 바꾸며 해양 쓰레기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어선들이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이 불법 조업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2017년 이후 여름철마다 갈라파고스 외곽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2017년 한 중국 어선은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에콰도르 해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양국군 군용 차량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존 올리어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러시아 차량이 미국 차량 옆을 치고 지나갔다며 러시아군의 행동은 충돌 방지 협약을 위반한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게 러시아군 호송대의 경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기존 협약을 위반해 러시아의 순찰을 봉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사고를 방지하고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수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미군 관계자는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미군과 러시아 군용 차량이 충돌해 미군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두 대의 러시아 헬리콥터가 현장을 비행했으며 미군 차량과 헬리콥터의 간격은 약 20m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필요하다면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을 돕기 위해 정찰 예비대를 보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터팍스 통신은 벨라루스가 혼란에 빠질 경우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돕기 위해 예비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대해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루카셴코 대통령이 경찰 예비대에 대해 문의했었고 러시아는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혼란 상황에서만 예비대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7일 러시아 연구기관 세 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이들 단체가 화학과 생물학 무기 개발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세계 기관 중 한 곳은 최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오 연구소입니다. 이외에도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제48 중앙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은 새 허가증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란 정부가 핵 활동에 의심되는 미신고 시설 두 곳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